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므나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호의를 보인 것이죠. 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여인이 찾아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결로 털로 닦습니다. 시몬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선지자로일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아볼 테고 물리쳐야 하는데 왜 안 물리치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심중에 그 생각을 아시고 이제 예를 드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둘 있는데 둘 다 용서를 받았을 때 누가 더 좋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했겠느냐 많이 빚진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많은 것으로 내게 감사를 표했다. 저가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생각과 그 판단 기준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죄와 거리를 두는 것, 옳고 그런 것이 유일한 기준이고 또 질서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되어 이제 대접받는 세상에 넘어올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따지고 보면 모든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자가 아니라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았고 이 여인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자신에게 무엇,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인에게 48절에 보듯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약간은 앞에 있었던 내용과 그 좀 동떨어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시는가가 됐죠.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사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이해하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당신이 봤는가? 라고 반문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가? 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우리를 놀래키는 부분은 맨 끝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50절에 있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 등장할 때부터 성경의 기록이 그렇듯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아는 죄인인데 당시에 이것은 아마 여자들에게는 창기에게 붙인 이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동네가 다 아는 여인이죠. 그 보고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동네에 살지만 그 동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을 죄를 사하시고 돌려보내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제 꺼내서 천국에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회개했고 구원을 확인했고 감격해도 돌아가면 여전한 그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주신 말씀은 이제 일어날 이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결과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통치의 개입을 시작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 세상은 용서할 수 없고 이 세상은 고쳐놓을 수 없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만 허락되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구원을 받으며 그 통치 속에 우리의 운명과 현실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교회로 구체화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만 증거되고 개입되고 선포되고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으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죄로부터 구원되어 죄된 본성을 고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혼으로 존재로 이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3장 8절에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비는 가장 크게 무엇으로 증언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셨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켜지는 신앙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만의 신입니다. 그 이외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쓸모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그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에게 개입하신 역사들은 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구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증언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쩍 뛸 일이지만 우리 모든 신약 교회들이 고백하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민족과 인종과 국가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인지를 역사적으로 확인받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역사로 현실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 보고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살 것이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 속에서 실체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는 것은 신자들이 가지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오직 은혜와 용서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용서에 의한 것이라, 은혜에 의한 것이라,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능적이기 전에, 효율적이기 전에 바로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쓸모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잣대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야 되고 경쟁력이 없으면 패배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못난 자들이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내내 본 대표적인 표현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제1차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아무런 가치나 능력이나 기능이나 쓸모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것 중에 많이 등장하는 거룩함의 문제나 쓸모 있음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늘 틀립니다. 쓸모 있다는 것도 어떤 차원에서 자주 틀리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자꾸 소개되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병도 낫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말이 갖는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늘 생략되고 잊혀집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치유는 이 세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기본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세상적인 잣대로 손해보고 실패하고 장애물이 되는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형통과 승리이지 보이는 보상과 보이는 환경의 변화를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전제가 충분히 설명되어져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성경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와 전적인 은혜로 부르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오되 거룩으로 초대받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이 부름을 받되 책임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전제가 생략되곤 합니다. 우리 많이 요즘 현실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표현들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하는 표현은 용서와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지 못하다라고 많이 들으실 겁니다. 거기는 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 전제, 즉 누구나 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와 복주심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교회라는 것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갖고 사회적으로 비평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인 비평은 교회가 도덕성이 떨어졌다, 책임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건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리 가야 합니다. 늘 이 출발선과 결승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건 차별이 없다는 거죠.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야만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중요하죠. 세상적 잣대, 사회적 기준 같은 것이 여기는 그 입회의 자격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가져야 하는 신앙 정체성의 최우선적인 실천사항이 뭐냐 하면 같은 교회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한테 웃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오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부름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부름을 받는 자들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인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만 얼굴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 것처럼 희죽거리자는 게 아니라 우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비판할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출발선이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높은 책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요구를 받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요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아닙니다. 그런 자격들은 아닙니다. 우린 이것으로 회원 자격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이 고급한 요구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부름을 내 존재 속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만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서 이런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조직에 참여하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된 훈련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시면 밖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자인 것을 강력하게 실천할 준비와 연습 부족으로 늘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은 교인이고 다른 날은 세상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까 봐 그런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미디움으로 사시는 거죠. 적당하게 웰던으로 사셔야 됩니다. 깊이 들어오십시오. 고기가 다 타도록 여기서 속상하십시오. 여기서 배우십시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목적과 같은 고백 속에 있는데도 인간이 얼마나 고약한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죄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을 연습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절대 힘을 쓸 수가 우리는 삶 속에서 신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설명한 것처럼 복음의 습격을 나가게 됩니다. 신자된 아무런 실천을 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이제 한번 전도지 들고 확 한번 나갔다 돌아오는 그리고 누구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말 하고 도망가는 술 취한 다음에 니들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다인. 이건 사실은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조직에 속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책임 있게 신앙생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 시몽을 만납니다. 그렇죠? 시몽아, 너는 듣느냐? 낙엽 구르는 소리를 우리 알고 있죠. 시몽, 너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말로 전파하기 전에 여러분의 변화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 모든 영혼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존재로서 가치 있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통된 정체성이자 목표이자 책임 있는 일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요 내용입니다. 용서를 받았고 용서하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과 무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으로 부르기 위하여 허락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무책임이라는 말로 늘 대체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죄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정죄에서 끝나는 일보다 훨씬 무서운 일로 부름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습장이며 실천장이며 가장 무서운 책임 있는 현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보인 것 같이 당신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생을 사시지만 하나님이신 정체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난과 고통과 비극과 죄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한 것 같이 신자의 인생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신자된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교회의 교회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 또한 짊어짐으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요구했던 것 같이 사실은 교회밖에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만 용서가 있거든요. 용서가 있다. 득도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용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자들만이 무한 책임을 지거든요. 70번씩 7번 용서를 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인생과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요 신자된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용서를 받았으며 어떠한 복과 책임을 지게 됐는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책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저 불만에 우리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우리 마음에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진심과 그 열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생애와 존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우고 순종하는 신자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